오늘은 철학고전 강의 제36강 해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 설명하겠습니다. 해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해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철학백과에 대해서 철학백과에 나오는 사변적 사유와 정신철학에 대한 일반적 논의 이 37강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38강, 39강 이렇게 가면 정신현상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읽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개념이 뭐냐? 그게 바로 해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을 책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395페이지에서 402페이지니까 7페이지가 안 돼요. 402페이지도 서너 줄밖에, 세 줄밖에 되지 않으니까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요 부분에 좀 기본 개념들이기 때문에 해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좀 선행하는 이론들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36강은 두 번에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해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겔에서 도대체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는 게 뭐냐 뭐 돌을 닦아가지고 세상 만물을 쫙 자기 손아귀에 쥐고 막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런 게 뭐 어쨌든 그게 어떤 이치인지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념 파악적 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한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사태를 인식하는 것을 해겔은 개념 파악적 사유, 베그라이펜이라고 하는데 이게 변증법보다도 해겔을 흔히 그럼 해겔 변증법 그렇게 말하는데 변증법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개념 파악적 사유를 전통적인 수로를 가지고 가리킬 때 변증법이라고 하고 해겔은 이걸 개념 파악적 사유, 베그라이펜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는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해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다. 하나가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 다른 하나가 개념 파악적 사유다. 이 두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칸트에 바로 이어지는 해겔 철학의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될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어쩌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계 지도 독일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이런 지도를 보면 칸트가 살던 동네는 저기 리투아니아 지금 오늘날로 치면 리투아니아 북해에 딱 마주쳐 있는 리투아니아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해겔은 슈투트가르트 출생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독일 그 바이에른 도이칠란트의 그 바이에른 지역 내륙 지역 사람이에요. 아마 바다 구경을 해본 적도 없을걸요. 그리고 도이칠란트도 뭐 우리 한국처럼 좁은 땅에도 여러 그 지방 언어가 있잖아요. 저는 사투리란 말을 쓰지 않고 지방어라고 그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독일에서도 1800년대 독일에서도 이렇게 언어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해겔과는 다르게 칸트는 우리가 앞서 칸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칸트는 아주 막 드러내놓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글러먹었어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칸트에게는 칸트에게 놓여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과학이죠. 과학주의죠. 칸트는 과학자에 훨씬 가까워요. 칸트는 칸트하고 해겔하고 둘 다 독일 사람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반대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일단 이해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우리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칸트 전공해서 칸트 오래 읽은 사람은 그 헤겔 못 읽, 능력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정말 못 읽겠네.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선호가 분명하게 있어요. 저는 헤겔 철학 전공해서 그걸로 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애초에 제 선생님께 배울 때부터 그냥 다 골고루 읽어서 그냥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했고 편들지 말고 그냥 읽어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 우리가 제사 지내주는 조상도 아닌데 누굴 좋아하고 싫어할 게 뭐 있나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의 기본 태도셨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실 때 보고 대학원에서 이렇게 렉티오 그러니까 그 강도 하실 때도 보면 그냥 누구 칸트를 읽을 때는 그냥 칸트 편 들어서 읽으세요. 뭐 하르트만 읽을 때는 하르트만 편 들어서 읽고 딜타이 읽을 때는 딜타이 그렇게 이게 카시로 읽을 땐 카시로 같아요. 카시로를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카시로를 편들어줘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헤겔을 전공하거나 칸트를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칸트를 전공한 사람 헤겔을 읽으면 이게 정말 뭔 소리야. 이거 완전히 헛소리야. 과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잖아. 계몽주의적으로 볼 때는 안 맞잖아. 그리고 헤겔 읽던 사람이 칸트를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얘 참 철없네. 세상이 이렇게 과학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일상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칸트는 과학주의예요. 그래서 칸트에서는 페어슈탄트, 오성이라고 하는 말이 오성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인간이 좀 뭔가 의미 있고 생산성이 있는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이고 이성은 페어눈푸트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헛생각을 하는 놈이에요. 그냥 없는 얘기를 꾸며내거나 아니면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동원해야 하는 맞지 못해서 끌려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게 이성이. 그리고 그렇게 이성이 하는 오성과 이성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워탈스크라프트 즉 판단력이죠. 그랬던 거죠. 헤겔은 칸트가 무한자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부분에서 뭔가를 펼치는데 헤겔은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철학자라기보다는 신적인 입장으로 올라선 인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죠. 사실은. 대학도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고 티빙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칸트하고는 이게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헤겔에서도 페어슈탄트라고 하는 그 오성이 있고 그다음에 페어눈푸트라고 하는 이성이 이게 있는데 이 의미가 칸트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뚜렷하게는 뭐냐면 페어눈푸트의 차이가 있어요. 페어눈푸트 이성이라고 하는 것. 헤겔에서 이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신과 같은 인간의 능력을 이 뭔가를 알아내는 능력을 가리킬 때 이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그걸 잘 구별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칸트에서는 이성이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좀 사기 있죠. 사기. 그런데 명백하게 사기죠. 그런데 헤겔에서 이성이다. 그러면 신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하고 관련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 지점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 아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죠. 이게 관점 자체가 다르죠. 네, 저 요한의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로고스인데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이 이것을 이제 인카나티오, 그러니까 육화라고 그러죠. 요게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때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된 거, 로고스가 좀 구체화된 거, 물을 입은, 육신을 입은 거, 이것을 저기 히라보 로기카라고 그러거든요. L-O-G-I-K-A, 로기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로고스적인 그 말은 이제 로기카라고 하는 게 육체를 입은인데, 그 육체를 입은이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로 하면 그게 로기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로고스라고 이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히라보 로기코스를 갖다가 독일어로 옮기면 페어 님프티그, 이성적인, 그렇게 옮길 수 있어요. 이게 헤겔에서 말하는 그 페어 님프트하고 가깝습니다. 헤겔 읽을 때는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이다. 아, 그래서 철학, 칸트를 쭉 읽어오다가, 이거, 그 다음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누적학습을 해서, 칸트를 읽어가지고 내가 조금 누적학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을 읽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게 상식이죠. 그 독일 철학들이고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좀 속된 말로 헷가닥 바꿔야 돼요. 해결을 읽을 때는.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되나냐. 이게 참 그게 참 그렇죠. 바꿔야 된다. 이 철학고정 강의는 이게 지금 사실 그것까지 집어 넣으려니까 신학책이 될 것 같아가지고 못 집어 넣은 부분이 있는데, 좀 헤겔은 요 사람은요 칸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칸트하고 자꾸 비교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칸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칸트는 진짜 계몽주의자예요. 과학자고 현대적이에요. 현대,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그래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헤겔 읽으면 이 인간이 19세기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이게 낡아빠졌어? 아주 그냥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이름 말할 수 없네.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헤겔을 공부하고 해결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한 다음에 플라톤이나 또는 교부 철학자들 있잖아요. 특히 오리게네스, 그다음에 동방 교부들 있죠. 이런 사람들, 네스토리오스, 예, 그 칼케돈 공의에서 결정타를 맞고 떨려 나간 네스토리오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해결이 이런 좀 나쁘게 말해서 해결이 얘, 이 사람들 베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결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 이걸 얘기할 때는 일단 해결에서 그 무한자와 유한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념 파학적 사유에 대해서 무한 판단, 긍정 판단, 뭐, 그 다음에 부정 판단, 무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좀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플라톤하고 오리게네스하고 이 두 사람을 좀 먼저 알아야 돼요. 플라톤도 읽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예. 플라톤은 이제 히랍 사람이니까, 히랍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육체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육체 덩어리가 있는데, 우리 이 육체의 덩어리 안에 인간의 푸시케가, 즉 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뚱아리에 가령 뭐 칼을 맞고 죽었다. 그러면 그 몸뚱아리에 들어있던 그 소마에 들어있던 푸시케가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저기 하데스로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분리돼 있어요. 육체가 분리돼 있어. 거기까지가 호메로스 같은 그런 시대 인간론이라면 알카이키 고졸기라고 부르는 알카이키 인간론이라고 한다면 플라톤은 이 육신 이 육체의 덩어리가 있긴 있는데 인간의 플라톤도 거기서 시작은 해요. 육체가 있고 인간의 육체에는 인간의 육체에는 푸시케가 있다. 네, 푸시케가 있어요. 육체와 푸시케가 있어. 플라톤도 그것은 출발점으로 삼아요. 그런데 거기서 플라톤은 영혼 3분론, 즉 이 푸시케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울이죠. 푸시케가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우리는 육체하고 정신이 분리되지 않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의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이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정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좀 거기서도 아직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저도 확정적으로 이게 뉴로사이언스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딱 그리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다고 여겨졌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죠. 강유은이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별해 주는 강유은을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 주는 핵심적인 요소는 강유은의 몸뚱아리도 있지만 강유은의 이 몸뚱아리에 깃들어 있는 정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강유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강유은이 죽은 다음에도 남아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강유은이 무당도 아니고 무당도 갖고 있지만 않겠죠. 그냥 쓴 책이 남아 있는 것으로서 그 책을 읽고 강유은의 정신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죽은 다음에 누가 제 책을 읽겠습니까? 살아 있는데도 잘 안 읽는 세상인데, 예. 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하고 딱 긴밀하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죠. 고대 히랍 사람들은 아까 호메로스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소마의 육신에게 뭔가를 불어넣어 주었던 푸시케가 혼이 빠져나와서 하데스로 간다고 생각해. 그게 딱 구별돼 있잖아. 이원론으로 딱 이건 이거고 몸뚱아리 그다음에 푸시케는 푸시케, 소마와 푸시케가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의 과학의 성과에 따르면 소마와 푸시케가 긴밀하게 붙어 있죠. 소마가 있은 다음에 푸시케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 뭔가 기질이 있고 거기서 뭐 외부 세계와 서로 그 교류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 고유의 정신이 생성되는 거고 더 이상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없게 되면 즉 육신이 죽어버리면 사람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땡 하고 소마도 땡 푸시케도 땡 그렇게 되잖아요.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1번, 고대의 영혼,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히랍 사람들이 생각한, 육체와 정신이란 말 여기서 쓰면 안 되고, 영혼이라고 쓰겠습니다. 정신이라는 말은 누수의 번역어를 또 따로 쓰기 때문에, 네. 딱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인간의 그 푸시케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플라톤의 영혼 3분법이에요. 푸시케가 영혼인데 예, 영혼 3분법이라고 해요. 하나가 누수라고 불리는 지성이고 그 다음께 티모스라고 불리는 분노, 뭐 아주 뭐 열받음, 뭐 뻗침,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티모스고, 그 다음에 에피티미아라고 불리는 탐욕이에요. 플라톤은 이 인간의 이 영혼이 정신이란 말 제가 지금 안 씁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 셋으로 나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플라톤 이전 사람들에서 조금 뭐랄까요? 상세해진 거죠, 얘기가. 그렇죠? 그냥 그 전에는 소마와 푸시케 이것만 있었는데 소마와 푸시케만 있었는데 이제 이 플라톤에 와서는 소마와 푸시케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소마와 푸시케를 기본으로 깔고 푸시케를 셋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푸시케를 셋으로 나눈다. 그러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 두 사람 모두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그 얘기만 플라톤,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겔 이 사람은 근대 철학자가 아니에요. 고대 철학자예요. 생각하는 게 아, 이 사람이 고리타분해. 그런데 또 엄청 근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변종, 이종 교배적 변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다시 플라톤으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수의 측면도 있고 즉 지성도 있고 티모스 분노도 있고 또 에피티미아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말종들이 자꾸 티모스를 갖다가 뭔가 이게 방향 없이 뻗는 이걸 갖다가 지성을 이렇게 가다듬는 데 쓰지 않고 자꾸 에피티미아, 즉 탐욕을 충족시키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말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치 체제도 이 제멋대로 할 자유, 즉 민주정 이런 데서는 민주정 국가에서는 뭐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는데 살아보니까 탐욕을 장려하죠. 탐욕을 장려하죠. 아파트값 올려야 돼. 막 탐욕을 장려해. 뭐 내가 더 벌어야 돼. 아파트 안 살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살 때도 그냥 정말 저질 아파트에만 살아가지고 값이 올라본 적이 없는 아파트에만 살아봐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올라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르면은 그걸 팔고 현금화해서 뭐 충청북도 괴산으로 뭐 귀촌이라도 할 건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랐다. 어쩌라고? 당장 팔아서 뭐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닌데 어쩌라고? 그 탐욕이죠. 그냥 거기에 에피티미아가 작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 값을 올려야 하니까 아파트 값을 올라가지 않게 하는 정부에 대해서 티모스를 분노를 쏟아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죠. 플라톤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유 플라톤은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티모스는 가운데 있는 놈이니까 얘를 지성을 갈고 닦는 데 사용해야지 에피티미아, 탐욕을 갈고 닦는 데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서 플라톤은 자꾸 지성을 갈고 닦는 데 사용하는 거 그것을 말하자면 신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한 거죠. 그 당시에 플라톤 시대도 신이라는 테오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누수를 갈고 닦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누수를 갈고 닦는 것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체제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좋음 위에 인간을 세우고 좋음 위에 공동체를 세우자 하는 플라톤의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표현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임하고 대 신의 모방이다. 신의 모상이다. 신을 닮은 꼴이다. 신의 닮은 꼴. 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목표가 뭐냐? 미메시스죠. 모방하는 거죠. 신을 모방하는 거고 그 신을 모방하는 힘이 뭐냐면 에로스잖아요. 그렇죠. 티모스를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에로스죠. 그리고 그렇게 신을 닮으려는 즉 미메시스를 계속 하려는 사람이 뭐예요? 에로티코스, 그죠? 에로틱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예. 네. 그게 이제 기독교 삼위일체론에서 말하는 호모이우시오스죠. 호모이우시오스. 즉, 신을 닮은 유사본질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호모우시오스는 동일본질이고, 호모이우시오스 그러면 유사본질이잖아요. 그게 뭐냐? 플라톤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누수화라고 할 수 있겠죠. 누수. N-O-U-S. 누수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신처럼 된다. 저는 헤겔 철학 전공했으니까 헤겔이 가지고 있는 철학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헤겔이 가진 철학관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플라톤의 호모우시오스, 그러니까 신을 닮으려는 것, 이것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거기서 시작을 해요. 신을 닮으려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호모우시오스, 예, 거기서 시작을 해요. 신을. 그런데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플라톤 얘기 끝냈으니까. 그리고 플라톤은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미메시스 이런 걸 다르게 말하면 뭐 오이케이오시스, 즉 뭐 신과 친교 관계다. 또는 신게네이아. 그래서 혈연 관계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플라톤에서는 그래 해요. 플라톤은. 그러면 헤겔은 이 플라톤하고 유사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존재는 누수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신을 닮으려는 노력을 한다. 네. 플라톤의 영혼 3분론처럼 헤겔도 좀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주관적 정신, 객관적 정신, 절대적 정신 이렇게 이제 정신 철학을 보면은 그게 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영혼 3분론하고 유사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나중에 엔치클로페디 철학 백과사전 구조를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 번 더 한 사람을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는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서 성인으로 되지는 못했지만 이게 그리스 철학하고 즉 플라톤 철학하고 기독교 신학하고의 딱 중간 매개지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봐둘 만한 필요가 있고 헤겔도 좀 여기에 오히려 헤겔의 오리게네스하고 가깝다라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 헤겔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 이거 100번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되고 플라톤하고 오리게네스를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거대 철학자들을. 네, 오리게네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플라톤은 영혼이 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리게네스는요 인간에게는 일단 육체가 있다고 봤어요. 그게 소마예요. 소마. 네, 인간 육체 이건 말 그대로 육체. 죄를 짓지 않은 그냥 그 생물학적 그 바디 덩어리. 네,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푸시케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플라톤에서는 푸시케가 소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푸시케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정신 일반, 네,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프네우마라고 불리는 거예요. 프네우마. 그거는 영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령 할 때 그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플라톤의 누수하고 비슷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프네우마는 신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신에게. 다시 말해서, 오리게네스에서는요, 인간에게 육체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죄를 지은 육체를 가리킬 때는 사르크스라고 해서, 그게 경멸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유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그거거든요. 카로라는 저기 라티우머를 쓰는데, 네, 그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리게네스에서는 오리게네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세 분으로 돼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이제 인간이 존재가 그런데 기독교에서 오늘날은 그 구원론의 의미가 기독교 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게 하나 있는 지점이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성당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하느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느님을 믿으면 된다? 하느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독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서 어디를 읽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salvation, 구원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이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리에 따르면 정통교리에 기독교 정통교리 즉 칼케돈 신조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인간이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면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도 닦아서 신을 만나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건 저의 그 이제 해석인데 기독교가 아무리 뭐 난다긴다 하는 종교라 해도요. 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고등화된 그 구원론, 신론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게 최고급의 말하자면 구원 이론이었을 거예요. 뭐 저기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도교가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뭐 영약을 복용해가지고 도를 닦으면 천년만년 사는 신선이 될 수 있다. 그게 그 시대의 최고급 말하자면 구원론이었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죠. 신적인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즉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칼케돈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비칼케돈파도 그렇게 뭐 배척할 만하지는 않아요. 기독교도다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구원론은 그냥 칼케돈파가 됐건 비칼케돈파가 됐건 똑같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구원은 뭐냐? 오리게네스도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니까 이건 창세기에 나와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육신에 있는 이런 죄를 다 털어내버리고 신처럼 되는 것 신처럼이라는 게 신과 유사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바로 신으로 향하는 인간의 그 힘을 이렇게 팍 힘이 이게 솟아나도록 복받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오리게네스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푸네우마, 영이라고 하는 푸네우마가 있고 이게 신으로 향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영역인 푸시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육체 덩어리, 물질 덩어리인 소마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푸네우마를 이렇게 촉발을 해서 성부와 성자로 향하게 하는 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리게네스를 쓴 누스입니다. 그게 누스예요. 플라톤에서는 지성이 누스였잖아요. 그런데 신으로 향하게 하는 인간을 신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역동적인 힘, 이게 누스예요. 자, 그러면 헤겔에서, 자, 이제 플라톤하고 오리기네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헤겔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성적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헤겔은 인간이 육체도 있다고 봐요? 네, 육체도 있습니다. 헤겔에서는 인간이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제엘레, 독일어로 제엘레라고 하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말들을 해결인지 막 뒤섞어서 쓰기 때문에 혼동이 되기 쉬운데 인간에게도 페어스탄트라고 하는 오성이 있고 페어눈프트라고 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해결에서 또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신철학 뭐 이렇게 할 때. 그럼 이 정신은 해결에서 이 정신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이 세계 전체에 관철되어 있는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인 원리로서의 정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신적인 것을 향하게 하는 신적인 것과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그 부분, 그걸 정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러면은 이건 이제 이성과 다르지 않죠. 그렇죠? 정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다시 첫째는 우주적 원리로서 인간이나 세계를 포함하는 우주적 원리로서의 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 있어서 신적인 부분, 그렇죠? 신적인 부분, 그런 것을 정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페어눈프트, 이성하고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전에 오리게네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을 신으로 향하게 하는 힘, 역동적 힘, 이것도 오리게네스에서는 정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금 앞서 인간에게 있어서 신적인 부분, 이게 오리게네스에서 뭐였습니까? 푸네우마죠. 그죠? 푸네우마. 따라서 헤겔에서 정신이다 하는 것을 이걸 이해하려면 플라톤보다도 오히려 오리게네스를 이해하면 훨씬 쉽죠. 그렇죠? 오리게네스에서 온 거. 해결도 분명히 오리게네스처럼 소마, 인간에게 육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푸시케에 해당하는 영혼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되어서 신을 향하게 하는 그런 푸네우마, 오리게네스에서 말하는 푸네우마, 즉 페어눈프트, 이것도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움직여서 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헤겔 철학에서 처음에 그 얘기했죠. 헤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이 하나가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 무한자의 입장에 올라선다 라는 것하고 또 하나가 개념 파악적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적인 입장에 올라선다, 개념 파악적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요게 뭐겠습니까? 플라톤에서 말하는 호모이오시스, 즉 신을 담는다, 테오시스라고도 하죠. 히라버에서는.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는 성부에 참여하고 섬자에 참여하는 신의 모상을 따라서 그것에 참여해서 결국 로기카가 된다, 즉 이성 존재가 된다, 이성적인, 즉 로기코스가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겠죠. 신적인 입장에 올라서서. 어찌 보면 황당하죠. 19세기에 저 시골 동네에 사는, 어디든 다 시골이었겠습니다만은, 칸트는 과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과학으로서 뭔가 사물을 판단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넘어가는 것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판에 헤겔은 칸트보다도 후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신을 닮았네, 뭐 아니 저기 신적 입장에 올라서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변 철학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변적 사용, 사기적 사용이라고. 네. 굉장히 판타스틱한 철학이 되겠습니다. 오늘 헤겔 형이상학의 기본 개념들 첫째에 해당하는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개념 파악적 사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적 입장에 올라선다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